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혹시 실망해 본 적 있으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혹 실망해 본적 있으십니까? 예,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예, 제가 한번 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버지로서 자녀를 사랑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데 성질을 잘 못 이겨서 툭툭 내뱉는 말들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 지나고 보면 실망이 되더라고요. 야, 아직도 아버지로서 충분히 자격이 갖춰지지 않구나. 또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해 이해심도 있고 넓은 아량으로 품어주면 좋겠는데 괜시리 큰소리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스럽고요. 또 자식으로서도 봐도 부모에게 좀 더 잘 해드리고 말 한말씀 한말씀도 좀 따뜻하게 해드리면 참 좋겠는데 지나고 보면 아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내가 괜히 그 말을 해서 부모의 마음에 또 이렇게 어려움을 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실망을 하게 되고 또 목회자로서 생각해 볼 때도 뭐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아직도 실망 안 한 분 계십니까? 예, 그걸 아직 들키지 않은 거예요. 실망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아, 목사님 참 너무 실망할 거리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제대로 알면 그래요. 예, 혹 발견을 못했으면 아직 들키지 않은 거죠. 제가 꼭꼭 잘 감추고 있는 거죠. 속으로는 자상한 아버지, 남편, 자녀, 목회자가 되고 싶지만 잘 안 되어서 스스로 실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만의 문제일까요? 쉽게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들, 여전히 갖고 있는 예습관, 못된 버릇, 고집스러운 성품, 이기주의적인 성향, 적어도 5년, 10년 또는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당연히 마땅히 변해야 되는데 여전히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나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할 때 예수 믿어도 전혀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왜요? 예수님도 못 바꾸는 인생이라면, 예수님도 못 바꾸는 인생이라면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존 올트버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Disappointment comes when we disappoint God.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실망이 언제 오느냐 할 때, 실망이 언제 오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당연히 계셔야 할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을 때 우리 인생에 실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자리,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부딪혀 싸우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의 실망이 찾아온다. 나의 진로를 결정하는 그 자리에, 나의 의사결정을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당연히 계셔야 하는데 그곳에 계시지 않을 때 결과는 실망밖에 찾아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변화는 어떤 것일까? 대개 변화를 말할 때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외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 담배 안 하는 거, 또 열심히 봉사하는 거, 또 세상 드라마나 노래를 부르지 않는 거. 하지만 이것은 변화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변화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변화는 뭐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신앙인들 가운데는 외적인 변화는 집중하지만 속으로는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지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옛사람이 변화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를 만난, 베드로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인생 로드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어떻게 변화를 경험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놀라운 경험, 놀라운 변화의 경험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전보다 더 값진 생애를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값진 생애요. 그렇다면 더 값진 생애를 위해서 할 일이 뭘까요? 첫째는요, 빈배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빈배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평범한 어부로 자랐습니다. 특별히 배운 것도 없고요. 재물이나 명예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남보다 나은 것이 그렇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배와 그물 그리고 갈릴리 바다가 전부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단조로운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묻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아, 오늘은 괜찮아. 왜냐하면 고기를 많이 잡았어. 오늘은 어땠어? 아, 오늘은 왠지 기분이 안 좋아. 왜냐하면 고기를 많이 안 잡았어. 이런 단순한 삶이 계속적으로 연속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저 고기 많이 잡으면 기분이 좋고 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고 이런 삶이었어요. 매일 똑같은 삶의 연속이 계속되었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그렇지요. 단조롭잖아요. 학교, 학원, 집. 그 다음 날에도 학교, 학원, 집. 여전히 바뀌지 않아요. 단조로운 삶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좀 성적이 참 오르면 기분이 좋고 성적이 조금 내려가면 기분이 나쁘고 지금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이렇게 좁고 단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지요. 상당히 안타깝지 않으세요? 청년들이라고 다를까요? 청년들도 똑같아요. 단조로운 인생 전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내일을 기대할 수 없고 어제와 오늘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교인들은 어떨까요? 집사님, 이번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물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지냈어요. 늘 똑같죠, 뭐. 제 인생이라는 게 그렇죠, 뭐.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다를 바 없어요. 늘상 같은 모습이에요. 단조로운 삶이에요. 좁은 인생이에요. 어쨌든 오늘은 결코 베드로에게 좋은 날은 아닙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잖아요. 5절의 말씀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밤을 꼬박 세우고 수고는 했지만 물고기는 잡지 못하고 허탕만 쳤던 베드로의 텅 빈 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텅 빈 배를 경험해 보진 않으셨습니까?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요. 때로는 공허해집니다. 열심히 수고는 했는데 내가 뭘 위해 수고를 했지? 얻은 게 없는 거예요. 혹 우리 자녀들이 그런 상태에 있지 않을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원하는 대로 성적이 오르지 않은 채 텅 비어 있는 그러한 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은 아니십니까? 자식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꼭 참고 고생해 왔는데 지금 시간이 흘러서 나이를 먹고 보니 얻은 것이 없을 때 허무하지 않으십니까? 누구보다도 성실히 살려고 노력해 왔는데 다른 사람의 인정은커녕 오히려 외로움과 실망 가운데 관계의 텅 빈 배를 가지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신앙생활을 지금껏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심령은 메마르고 뭔가 갈급한 상태에 여전히 놓여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도 역시 이렇게 실패하고 허탈감과 실패, 실망 가운데 젖어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텅 빈 배를 갖고 있는 분 계시다면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까? 그것은 베드로의 배가 텅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베드로의 배가 물고기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바쁘거든요. 만약에 주님, 제가 지체하면 이 고기들이 상하고 버려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바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텅 빈 배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의 텅 빈 상태를 고백하지 못하고 여전히 바쁘다고 하는 핑계로 인해서 늘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정작 내 종착점에 가서는 텅 빈 배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베드로의 배는 텅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놀랍게도 베드로의 텅 빈 배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앉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공간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텅 빈 배입니다. 그 텅 빈 배.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지 못했던 그 상태였지만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 공간이 주님이 앉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은혜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텅텅 빈 배가 있을 때 우린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실망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오기가 일어나고 원망과 분노와 전혀 주님이 들어오지 못할 만큼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가득 차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배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을 열어놓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도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빈 배로 인해서 주님을 찾을 수 있었다면 오히려 그것은 축복입니다. 본문을 보면 간밤에 허탕을 쳤지만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에 또 고기를 잡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상당히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더구나 몸은 천근만근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막 짜증을 내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모시겠습니까? 텅 빈 배입니다. 주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더 값진 생애를 위해서는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예 배를 육지에 대라, 육지에서 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앉으셔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아예 자리를 펴고 앉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아예 거기에 자리를 정하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몸은 분명히 쉬고 싶었을 것인데 지금 상황은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이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완전히 갇혀버린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힘이 빠지고 그럴수록 손해가 되고 그럴수록 시간 낭비하게 되고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는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이 말씀을 들어야 될 때인지 멈춰야 할 때인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가 문제인가 생각해서 배를 바꾸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물이 문제인가 생각해서 그물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쉽게 배 바꾸는 거, 그물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진 피터스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탱고춤을 추는 것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탱고춤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을 다 빼고 상대방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저 순응하고 움직여지는 것이 탱고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의지를 꺾고 완전히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나를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유진 피터슨이 얘기했던 탱고춤에 대한 정의입니다. 때로는 내가 잘 추고 싶기도 하지요. 때로는 내가 칭찬을 듣고 싶기도 하지요. 그래서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내가 나를 드러내야 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멈추어서 말씀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맡겨야 될 때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이 자라고 있습니다. 왜요? 그 자리에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이 선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텅 빈 배에 베드로의 그 텅 빈 배에 예수님이 앉아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멍청하게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말씀을 듣게 되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텅 빈 배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다시 초청하여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요청되는 사람은 지능이 높거나 혹은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믿음도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도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텅 비어 있어도 요동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되면 깊은 영성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시죠.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고기 잡는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경험과 실력을 버려두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뭐냐면 말씀을 내 의지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조정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조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구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나를 변화시키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말씀 묵상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어려우면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 읽지 마십시오. 꼭 소리를 내서 읽으십시오.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읽으세요. 큰 소리를 읽으세요. 하루에 10분이 됐든 5분이 됐든 1분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세요. 그래서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말씀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말씀 묵상을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얘기합니다. 하가. 영어로는 growly라고 하죠. growly. 이 뜻은 뭐냐면 개에게 뼈다귀를 던져줬을 때 계속 이 개가 핥고 음미하면서 이 결코 놓지 않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알 때까지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알 때까지 그 깊이까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말씀을 많이 듣는데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많이 아는데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아는 만큼 말씀을 내 뜻대로 말씀을 조정하고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조정하고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면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깊은 영성으로 이끌어갈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날마다 말씀을 읽으세요. 둘러 앉아서 말씀을 함께 읽으세요. 단 1분이 됐든 하루에 단 1분이 됐든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는 가정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어쩔 수 없었어요. 하필이면 그 많은 배들 중에 나의 텅 빈 배에 오셔서 예수님이 아예 자리를 깔고 앉으셔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집에 가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천근만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있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믿음이 성장해요. 신앙이 성장해요. 어쩌면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가 어쩔 수 없이 말씀의 자리에 붙들려 있을 때 그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처음부터 그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세 번째는 더 값진 생애를 위하여서 깊은 데에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마라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얘기합니다. 이때 우리의 초점은 어디를 향합니까? 물고기입니다.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물에 찢어질 만큼 잡혀있는 이 물고기에 우리의 시선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달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시선은 당연히 물고기에 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어요. 그러면 당연히 마땅히 베드로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이 돼야 돼요? 물고기에 고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의 시선은 다른 곳에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물고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생뚱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오죠? 일반적이라면 텅 빈 배에 가득히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면 당연히 물고기의 시선을 빼앗겨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의 관심이 물고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예수님에게. 깊은 물속도 보고 계시는 예수님. 온 우주 만물의 자연의 섭리를 지금도 여전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명하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니까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물고기와 배와 그물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갈 때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변화가 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그저 텅텅 비어있는 이 배에 좀 가득히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 좀 물고기로 가득히 채워졌으면 좋겠다. 세상의 성공으로 가득히 채워졌으면 좋겠고 물질로 가득히 채워졌으면 좋겠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갑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물고기를 엄청나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았지만 베드로의 관심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베드로의 관심은 주님이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더욱 값진 생애를 약속하는 겁니다. 이전에 단조로운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그의 삶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른 완전히 다른 더 값진 인생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고기는요 잡으면 끝이에요. 그 아무리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아도 아마 며칠 가지 못할 거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면 평생입니다. 아니요 영원토록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영원토록.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에게 단조로운 삶을 가르치지 마세요. 좁고 좁은 것을 가르치지 마세요. 물고기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더 값진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서 깊은 데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깊은 데가 어디입니까? 어디가 깊은 데입니까?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밤새 수고하였어도 얻은 것이 없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또 다른 자리가 아닙니다. 또 다른 엉뚱한 자리를 향해서 여기가 안 되니까 여기 가서 한번 던져봐라 한 것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여 또 얻지 못했던 바로 그 자리, 그 실패의 자리, 그 아픔의 자리, 그 자리입니다. 자기의 경험과 실력으로 전혀 얻을 수 없던 그 자리에 다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결과는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실패했던 곳, 여러분의 노력과 생각과 실력으로 실패했던 그곳, 성적으로 실패했던 그곳, 취업으로 인하여 실패했던 그곳, 관계의 실패를 경험했던 그곳, 다시 그곳에 가서 이번에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러나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던져보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을 때 결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결과가 다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그의 인생의 전부가 배와 그물과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헨리 워드 비처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가치 있는 성공들은 주로 실패와 실망을 극복한 후에 찾아온다. 혹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텅 비어 있으십니까? 자꾸 배 바꾸지 마세요. 자꾸 그물 바꾸지 마세요. 자꾸 위치 바꾸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이 교회는 은혜가 없다. 나는 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나를 바꿔야죠. 배를 바꾸고 그물을 바꾸고 교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깊게 들어갈 때 우리 영혼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그의 인생의 전부가 배와 그물과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더 값진 생애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배도 아니고 그물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것입니다. 더 깊은 곳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방향을 바꾸시고 다시 인생 로드맵을 그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와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